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많은 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언급하는데 작은 성이 아니고 대단히 큰 성이고 또 하나의 성이 크기보다 거기에 딸려있는 작은 마을들이 많은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을 오늘 본문이 일곱 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일곱 개냐? 이거는 아마 완전한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 일곱 개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도로 이 본문에 아주 대표적인 큰 성읍을 일곱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앞서서 기본에 대항한 싸움에 참여했던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모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보면 40절 보시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시면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낮아지는 뭐 이런 지형적인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김제 가면 땅이 확 넓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느 지역에 가면 산지고 그 산지가 비탈로 쭉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저 지중해 변으로 가면 이게 평평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역 그러니까 산악 지역 또 산악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비탈 지역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있는 평지 지역 뭐 이런 곳을 다 점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지명들 일곱 가지 지명들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다 정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도 왜 남부, 중부, 북부 뭐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북쪽이 있고 중간이 있고 아래쪽이 있어요. 길게 이렇게 땅이 펼쳐져 있는데 따지면 한 3분지 1쯤으로 딱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래 남쪽 지역을 다 정복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남쪽 지방을 다 정복했는데요. 적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같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기준이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기준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여리고가 기준이에요. 여리고를 진멸했던 것처럼 가나안 남쪽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이 본문에 나열된 여러 성읍들에 대항해서 싸울 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보면 아이성 싸움에는 패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싸움을 할 때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 40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싸웠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것은 일종의 승리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싸우면 아무리 적이 많아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되면 적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리고는 이중성벽으로 된 거대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겼어요. 아주 가볍게 이겼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는 독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을 받고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만나 주우러도 못 나갔어요. 그죠? 만나 주우러 나갔다가 혼출이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곱째 날에는 만나도 없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는 거죠. 그거를 조금 거두면 다음 날에도 오겠지? 없어요. 많이 거두면 곰팡이가 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40년 동안 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를 돌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싸움을 벌였어요. 얼마나 독특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여리고에서 일곱째 날에 쉬지 않고 일곱째 날에는 오히려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때부터 막 함성을 지르고 공격해서 싸우고 사실상 이 싸움이 안식을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안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뭐 그런 뭐 이런 홍시 떨어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내가 그릇이 작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그릇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어렵고 뭔가 일도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그릇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면 그거를 복종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여섯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일곱째인데 일곱 바퀴 돌아야 돼요. 이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안식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성같이 정탐꾼이 딱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아이성은.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싸우는데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승리한 그 싸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와 싸울 때 전리품 금지였거든요. 아마 이 성과 싸울 때도 전리품 금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리품 탐내다가 아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거룩함이 깨어져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성 싸움에는 전리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있고요, 그 원칙을 적용할 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가 거룩함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다만 그거를 적용할 때는 대단히 느슨하게 적용하세요. 이를테면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에도 라합이 살아남고 기브온 살아남고 에발 그리심산 앞에서 율법 낭독할 때 그 안에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가나안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가나안에서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또 너그럽게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리품 금지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전리품을 차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듣고 백성에게 전파하고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이러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뭐 여하튼 기본과의 싸움에서 해와 달이 막 중천에 떠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아마 그때는 해가 아마 길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면서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끄는 뭐 이런 싸움, 얼마나 적이 많으냐, 얼마나 거대한 적이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얼마나 큰 문제 앞에 서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해요.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거대하냐, 그거를 자꾸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느냐,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느냐, 그거를 자꾸 묵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아, 내 앞에 있는 장애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부지방을 점령하는데요, 아무리 거대한 적,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 41절과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았다는 것은 별로 고생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이 무슨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진행될 싸움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이 결국 몸과 몸이 부딪히고 뭐 여하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쇠를 다루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무슨 몽둥이나 들고 무슨 돌창 뭐 이런 거나 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부자들이나 뭐 이렇게 귀족들이나 뭐 청동이나 들고 그렇게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조직된 군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직업 군인도 아니고 일종의 비정규군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단번에 빼앗았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덕으로 이 사람들이 승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 나만 고군분투 이거 아니고,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더불어 싸우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이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